감사합니다. 6월달이 벌써 됐습니다. 6월달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6.25 전쟁이죠. 그리고 6.25 전쟁 하면 또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바로 낙동강 최후 방어선입니다. 우리 포항을 비롯하여 대한민국 90% 이상이 공산군에 의해서 점령을 당하고 마지막이 10%마저 점령을 당하면 적화 통일이 되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죠. 그럼에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낙동강 최후 방어선을 지키게 되었고 오늘의 이 귀한 대한민국에서 우리가 은혜를 누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절대 뚫려서는 안 되는 이 낙동강 최후 방어선, 그런 의미로 본다면 우리에게도 다 기준은 다르겠지만 그 신앙의 최후 방어선이 있습니다. 내가 믿는 자로서 이 선만큼은 절대 넘어가면 안 된다라는 그 기준들이 아마 다 있으실 겁니다. 오늘 읽은 이 갈라디아 말씀 지난주에 이어서 살펴보게 되는데, 갈라디아 교회는 많은 그런 공격들이 있었습니다. 먼저는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이 할례파 그리스도인들, 6장 1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를 믿지만 할례를 받아라, 예수를 부인하는 게 아니죠, 예수를 믿지만 할례도 함께 받아라라는 그런 외부의 어떤 적들이 있었습니다. 타협을 시키는 거죠. 이 두 번째 적은 에베소서 6장 1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영적인 적들을 이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적, 그 다음에 나와 있는 세 번째 적이 바로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나와 있는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입니다. 성령을 대적하는 것이 사단이나 마귀가 아니라 바울은 바로 육체의 소욕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이 자라갈수록 많은 영적인 공격들을 알게 되고 또 그런 것들을 분별하게 되죠. 그럼에도 모든 일들을 우리가 다 영적인 공격이나 어떤 영적 실체에 대한 그런 도전으로만 봐서는 균형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히 성령을 대적하는 것이 육체의 우리 안에 있는 소욕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대적, 이 육체의 소욕이 어떠한 것인가, 5장 19절에서 21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아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고 또 신앙이 자라면 자랄수록 조심하는 것들이 있죠. 특별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음행이나 호색, 우상 숭배, 주술, 이단, 술 취함, 방탕함, 이런 외적으로 나타나는 것들을 우리는 경계하고 조심하죠. 어쩌면 많은 부분들 최후 방어선을 여기에 아마 우리가 이렇게 방어선을 아마 만들 겁니다. 그럼에도 여기 육체 소욕에 나와 있는 것들을 보면 원수 맺음,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이러한 것들은 어떻게 보면 감정이 있는 우리에게는 뭐 그럴 수 있지, 사실 뭐 믿음 생활하면서 화 한번 안 내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런 어떻게 보면 내적인 감정적인 부분에 대해선 뭐 다 그럴 수 있지라고 우리는 어떻게 보면 쉽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화해의 책이라는 돈 리차드슨 선교사님이 쓴 그 책을 보면 이분이 뉴기니아 원시 부족에게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죠. 그런데 이 뉴기니아 원시 부족에게는 배신이 미덕입니다. 우리는 양보가 미덕인 것처럼 이 부족은 배신이 미덕이에요. 그래서 깊은 우정을 쌓고 어느 날 갑자기 배신을 해서 잡아먹는 겁니다. 이것이 이들의 문화였어요. 전혀 이상하지 않는 문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죠. 어떻게 배신을 하고 또 사람을 잡아먹을까,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이 최후 방어선, 어떻게 보면 우리가 문화라고 생각하는 것들, 그래서 쉽게 내주거나 생각했던 부분들이 역시 우리도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이것의 위험성은 제자들을 통해서 우리가 잘 볼 수 있죠. 마태복음 20장 24절 말씀에 보면 자리 싸움이 났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나라를 회복할 때 왼쪽 오른쪽 앉는 사람이 누구냐, 제자들 가운데 이제 자리 싸움이 났고, 이 열 제자가 이제 야고보 요한 두 형제에 대해서 분히 여겼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4절에서는 또 저희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다툼이 난지라. 이들 가운데 도대체 우리 중에 누가 훌륭한 사람이고 누가 더 대단한 사람이고 뛰어난 사람이냐, 옥신각신 하면서 이들 사이에 명예가 이제 싸움이 됐고 또 시기가 나고 그로 인해서 다툼이 생겼습니다.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열두 제자가 어떤 사람들이죠? 직업도 재산도 가족도 다 대가 지불하고 예수님을 따른 아주 뛰어난 믿음의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이들의 모습을 지금 우리가 본 것처럼 그들 가운데는 누가 크냐, 분노가 있었고 또 다툼이 있었고 시기가 있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것은 아주 위험한 신앙의 적신호입니다. 왜냐하면 겉으로 드러난 이런 분냄, 시기, 당짓는 것, 원수 맺는 것, 이것은 육체 열매이기 때문이죠. 우리 안에 육체 열매가 있다라는 것은 반대로 성령의 열매가 없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사실 열두 제자는 그 의지만큼은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육신으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데는 이들을 따라갈 사람이 없었죠. 그런데 결정적일 때 그 목숨의 위협이 다가오고 결정적일 때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두가 다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모두가 다 그래도 나는 안 그런다는 베드로조차도 예외가 없었습니다. 이처럼 의지로 육신으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은 물론 그 의지에 따라서 따라갈 수 있지만 한계가 반드시 있게 됩니다. 이처럼 이 성령의 열매는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쉽게 여겼던 것들, 우상 숭배, 음란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중요하게 여겼던 것들이 아니라 화내는 것들, 분쟁하는 것들, 다투는 것들, 시기하는 것들, 이것들이 어쩌면 우리에게 아주 심각한 신앙의 최후 방어선을 무너뜨리는 요인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1절에서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하반절에 보면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그리고 로마서 8장 7절에서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더 나아가서 8장 13절에서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라고 아주 엄중하게 바울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쉽게 생각했던, 어떻게 보면 감정으로 치부하고 어떻게 보면 누구나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그 부분들이 아주 구원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을 만큼 심각하게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6장 3절, 갈라디아서 6장 3절 말씀을 보면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만하면 됐지, 이 정도 믿으면 됐지, 어떻게 보면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특별한 죄를 짓지 않기 때문에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이 정도면 뭐 남들보다 그래도 괜찮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존 노트버그가 쓴 생각보다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글을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인생에서 가장 큰 도전 중에 하나는 영적 타성과 싸우는 것이다. 우리는 부지불식 간의 영적으로 현상 유지의 삶을 받아들인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생각으로 합리화한다. 나는 큰 죄에 빠져있지 않고 구원을 이룰 만한 일을 한 적도 없어. 나는 그런대로 잘하고 있어. 예수님은 내가 세상에 온 것은 너희가 그럭저럭 살라고 온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았다. 우리는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결코 괜찮지 않다. 우리는 하나님의 치유를 필요로 하는 일종의 영적 집중력 장애를 앓고 있다. 영적 타성은 너무나 미묘하고 점진적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에 알아차리지 못한다. 그래서 영적 타성은 어떤 면에서 영적 타락보다 더 위험하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영적 타락도 위험하지만 영적 타성에 젖어서 마치 내가 지금 무엇을 이룬 것처럼 내 신앙이 완성된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고 아주 위험한 것이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는 지금 어떠한 열매가 맺어지고 있는가?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실제인 것이죠. 교회 나오는 것이 중요하고 또 은혜지만 나는 정말 성령의 열매가 있는가? 나는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인가? 진지하게 우리는 한번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제일 잘 검증받을 수 있는 곳은 바로 가정이겠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9절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나쁜 열매를 맺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아름다운 열매, 원어를 보면 추천할 만한 탁월한 이런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진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과연 이렇게 추천할 만한 열매가 있는가? 믿음 생활을 잘 하고 있겠지만 과연 이 놀라운 열매가 있는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는 이 성령의 열매를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정말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 삶 가운데 은사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능력이 나타날 수 있죠. 그럼에도 성령 충만한 사람의 열매를 본다면 결국 용서하는 것, 원수를 사랑하는 것, 긍휼히 여기는 것, 온유한 마음,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바로 그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번 진지하게 우리의 삶을, 저의 삶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기 전에 정말 내 삶 가운데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고 있는가? 그 열매가 바로 나인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성령의 열매가 필요한 이 제자들, 의지로 예수님을 따르다 철저히 실패한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요한복음 20장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을 향해서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오늘 우리가 본 갈라디아서 3장 14절 말씀을 보면 여기서도 역시 바울은 아브라함의 축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4절 하반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쉬운 성경으로 제가 한번 더 읽어드릴게요.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하신 성령을 받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이 3장 13절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은혜를 말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는 죄사함을 얻었습니다. 죄 없이 용서함을 받게 되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거기서 끝나지 않고 14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려는 놀라운 은혜가 바로 십자가에 있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게 된 우리는 성령의 소욕 가운데 살아가게 되고 육신에 매여서 육신의 열매를 맺지 않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라라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우리는 절대로 죄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죄에서 우리는 구출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이길 수 없는 죄에서 이기게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그 죄를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에스겔 36장 26절에서도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하나님은 아주 놀라운 성령의 약속을 하셨습니다. 죄를 나는 좋아한다라고 속을 수 있지만 오히려 그 죄를 미워하는 마음을 내가 가질 수 없는 그 마음을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은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가 되어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누구나 그렇게 사는 거야 라고 최후 방어선이 다 무너져서 분노하고 또 화내고 또는 시기하고 질투하고 어떻게 보면 성경이 말한 이 부분들까지도 우리는 그대로 살지 않게 되는 것이죠. 죄를 이기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주마다 예배를 드릴 때 회개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물론 필요하죠. 그렇지만 우리가 어쩌다가 죄에 넘어질 수 있지만 매주마다 회개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과연 내가 복음을 만났는가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오히려 우리는 회개도 하겠지만 매주마다 하나님 앞에 한 주간의 죄 가운데서 승리하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도 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복음이고 성령을 통해서 성령의 소욕을 따라갈 때 맺게 되는 그 열매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죄를 이기고 육신을 이기게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성령을 힘입어야 예수를 따라갈 수 있습니다. 성령을 힘입어야 육신의 열매를 우리가 제거하고 오히려 성령의 열매를 그 자리에 맺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6장 8절에서 그래서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 가운데 정말 승리하는 비결인 것입니다. 우리는 죄와 싸워서는 절대 이길 수가 없습니다. 물론 죄와의 싸움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지만 죄에 우리는 이길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오히려 죄를 좋아하는 존재죠. 비결은 바로 그 초점을 우리가 죄와의 싸움에서 돌려서 성령으로 향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이것이 바로 육체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비결인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을 위하여 심는다는 것은 뭘까요? 뭘 말하고 있을까요? 예배를 우리가 드림으로써 성령을 위하여 심을 수 있습니다. 또 기도나 찬양, 헌금, 뭐 헌신 등등 성령을 심는 많은 것들을 우리가 할 수 있죠. 그렇지만 이러한 것들은 방법입니다. 방법. 정말 성령을 위하여 심는다는 것은 바울이 말한 것은 말 그대로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것입니다. 성령을 위하여. 우리가 성령을 위하여 심는다라고 했을 때는 그 마음의 동기가 성령을 위하여 심고 또 그로 인해서 어떠한 은혜를 받거나 또는 응답을 받거나 무엇을 얻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말한 것처럼 성령을 위하여 심는다는 것은 그 동기가 바뀌는 것입니다. 내 초점이 아니라 나의 필요가 아니라 성령을 위하여 성령 그분이 목적이 되는 것이죠. 성령을 위한 것입니다. 어쩌면 성경을 볼 때 정말 불쌍하고 가련한 사람들이 나오는데 바로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있었던 그 120명입니다. 이들은 자신의 전부를 다해서 예수님을 따라갔죠. 그런데 그 예수님은 보란듯이 눈앞에서 연기처럼 하늘로 올라가서 부활하시고 사라져버리셨어요. 예수님을 믿지만 누구보다 뜨겁게 예수님을 믿었지만 현재 예수님은 안 계십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 예수님을 상실된 그런 상황 가운데 이들이 이제 붙잡을 것은 그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씨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지만 예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어떻게 보면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가장 깊이 성령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에 보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들이 전심으로 몇 날 며칠 동안 하나님 앞에 오로지 기도에 힘썼던 그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무엇이 이들을 이렇게 오로지 기도에 힘쓰게 했을까요? 이스라엘 로마로부터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기를 위해서 이들이 기도했을까요? 아니면 갖고 있는 환경의 문제라든가 어떤 어려움들을 해결받기 위해서 이렇게 오로지 기도에 힘썼을까요? 이들이 오로지 기도에 힘썼던 그 한 가지는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약속된 성령을 기다려라. 성령이 이들에게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성령 그분이 이 기도의 목적이었던 것이죠. 데이비드 코스 목사님이 기도의 목적이란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제가 들은 주님의 음성입니다. 나에게 나아오라. 나의 의, 나와의 교제의 초점을 맞추어라. 나를 아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라. 친밀함과 나를 사랑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라. 내가 너의 모든 필요를 돌볼 것이다. 물질적인 것들이나 몸의 치유에도 초점을 두지 말아라. 이 모든 것들을 내가 구하기 전에 내가 알고 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십니다. 많은 이들이 기도하는 일종의 탄원을 모든 기도의 삶에서 제거한다면 아무 기도도 남지 않을 것입니다. 기도가 전부 구하는 것이고 전부 탄원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기쁘게 하는 기도를 실제로 하기 원한다면 나의 필요에 초점을 맞추어라. 나와의 교제에 초점을 맞추어라. 친밀함에 초점을 맞추어라. 내가 너의 삶의 모든 것을 돌볼 것이다. 저는 이것을 체험했고 전심으로 믿습니다. 이러한 글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이 목적이 될 때, 그럴 때 우리는 성령을 위하여 심는 그 부름이 지속될 수 있고 또 더 깊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단순히 이것이 목적이 어떤 것을 받고 끝나는 거라면 심는 것은 분명히 한계가 올 겁니다. 일이 될 것이죠. 이것은 관계를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런 성령의 충만함, 이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나아갈 때 눈앞에 예수를 3년 반 동안 따랐지만 다 예수님을 배신했던 그들이 이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어떻게 됐습니까? 실제로 예수님을 보지 못했지만 이제는 그 예수를 위해 모두가 다 순교하는 신앙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걸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께서 오늘 우리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의 기도 제목이 있고 또 응답받을 기도 제목이 있지만 성령께서 지금 가장 원하는 것은 뭘까요? 바로 우리 자신인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을 만나고 그분이 목적이 되어서 기도의 자리에 나가기를 도전합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찬양으로 위로받을 수 있지만 먼저 나에게 행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드리는 찬양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처럼 우리의 마음의 믿음의 눈을 그 신앙을 하나님의 보좌에 마음의 플러그를 꽂고 나아갈 때 성령에게만 우리의 초점을 맞출 때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응답받고 기적을 경험해야 되죠. 우리의 환경이 변하는 것이 큰 기적이죠. 그런데 정말 큰 기적은 고난 가운데서도 평안한 것입니다. 폭풍 가운데서도 평안함 가운데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5장 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뿐이니라. 아멘. 역사하는 믿음이 언제 일어납니까? 사랑으로서 그것이 사랑이 될 때 역사하는 믿음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우리가 성령이 목적이 되어서 성령을 위하여 심을 때 관계 회복이 일어나고 그것은 성령과의 사랑의 관계를 갖는 것이며 이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 기적이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성령의 일하심을 바라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생각하고 기도하잖아요. 이것은 이렇게 응답받아야 되고 이것은 이렇게 해결받아야 되고 우리의 그런 계산을 뛰어넘어서 성령이 측량할 수 없는 응답으로 우리에게 역사하는 믿음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 성령의 관계와 사랑, 성령을 위해서 심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능력이시라, 하나님은 권능이시라 라고 표현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할 때 역사하는 믿음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대적하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대적합니다. 아까 살펴본 것처럼 우리는 아무것도 되지 못했지만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삶의 열매를 점검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6장 7절에서 동일하게 우리를 속이는 것에 대해서 한 번 더 말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우리가 의식적으로 하나님을 없인 여기지는 않죠. 그럼에도 내 삶 속에 지금 육신의 열매가 계속해서 자라나고 있다면, 그것이 점점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점점 증가하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없인 여기는 가운데 있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 가정에 손님이 오면 우리가 의식하게 되고 우리의 말투나 표정이나 행동을 아무래도 조심하게 되죠. 그럼에도 손님이 있는데도 여전히 싸우거나 화내거나 한다면 그 손님을 우리는 없인 여기는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성령의 전, 우리 몸이 성령의 전,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내 삶 가운데 육신의 열매가 나타난다는 것은 우리는 그 성령을 전혀 의식을 안 하고 없인 여기는 가운데 있다라는 이야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오히려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게 생각했던 것들, 그것은 누구나 그럴 수 있는 감정의 부분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것들, 그것은 결코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는 오히려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된다고 바울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최후 방어선을 다시 한번 우리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점검하기를 소망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을 때 우리 안에 놀라운 일하심이 시작이 됩니다.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지하철역에서 한 사람이 취해서 막 난동을 부리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때 경찰 두 명이 출동해서 그 사람을 이제 옆에서 힘으로 제압을 하려고 막 하는 영상이었어요. 계속 이러면 공무집행 방해죄로 이렇게 처벌받는다라고 얘기도 해주지만, 술에 취한 이 사람은 그러면 그럴수록 더욱더 세게 저항하는 것을 봤습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취해 있는 죄된 우리의 육신은 율법으로 자꾸 힘으로 누르면 누를수록 사실 제어가 안 되잖아요. 한계가 있습니다. 반드시 한계가 있게 되고 도저히 우리는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영상을 보니까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한 청년이 그 경찰과 그 사람에게 와서 경찰과 그 사람을 떼어내고 술에 취한 그 사람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등을 토닥토닥 이렇게 해주었죠. 그랬더니 거칠게 저항하던 그 사람도 점점 진정을 하고 나중에는 그 품에 이렇게 안기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결국에는 그 사람을 진정시킨 것은 강력한 경찰의 공권력이나 힘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사랑이었죠. 사랑. 오늘 우리는 어떻게 보면 혈기나 분노, 시기, 질투, 아마 이것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이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어쩌면 우리는 어떻게 보면 피해자예요. 우리 역시도 똑같이 억압받고 또 똑같이 분노에 노출되고, 어떻게 보면 그러다 보니 우리 역시도 닮고 싶지 않지만 우리 역시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죠. 거절과 버려짐에 대한 이런 두려움 때문에 다른 사람을 시기하거나 또 질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우리를 성령께서 보시고 우리를 그 사랑으로 안아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뭐 축사도 때론 필요할 수 있겠지만 오히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열매로 그들을 안아주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한 사람, 오래 참는 사람, 무엇보다 사랑, 화평, 자비, 긍휼, 이 성령의 충만한 사람을 통해서 한 사람이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과의 사랑의 관계가 될 때 역사는 믿음 가운데 우리가 죄에서 자유하게 되고 승리하는 신앙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화의 아이라는 그 책의 이제 선교 이야기를 같이 나눴는데, 그곳에서 선교를 했던 이 돈 리차드슨 가족이 약 50년이 지난 다음에 다시 그 선교지를 방문하는 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배신과 살인이 당연했던 그 부족 가운데 육신대로 살던 그 부족 가운데 이제 복음이 뿌려지게 되었고, 이들이 이제 그곳의 마을에 갔을 때 주변에 있던 다섯 개 부족이 한 곳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서로를 죽였던 원수 같은 그 부족들이 한 곳에 모이게 되었고, 그곳에서 세례식을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원수다도 같았던 그 부족들이 믿음의 한 나라가 된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은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협으로 받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소욕 가운데 살면, 반대로 이야기하면 성령을 따라 사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협으로 받는다는 것입니다. 50년 후에 나는 과연 어떤 믿음으로 살고 있을까요? 50년까지 안 가더라도 40년, 30년, 20년, 10년 후에 나는 어떠한 믿음의 모양으로 살 수 있을까요? 살아가고 있을까요? 지금처럼 살기를 원하실 수도 있지만, 과연 50년 후에 나의 믿음의 모습은 어떨까요? 내 자녀들은, 내 자녀의 자녀들은 과연 어떠한 모양을 하고 있을까요? 성령의 한 사람을 통해서 이 부족이 바뀌게 되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성령의 소욕을 따라가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먼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될 때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다. 그리고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이 나라와 또 이 민족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절대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자연스러운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것이 복음의 축복이고, 이것이 바로 자연스럽고 하나님 주신 은혜, 승리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우리의 신앙의 최후 방어선을 다시 한번 구축하여 성령의 풍성한 열매를 맺어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죄사함을 주시고 또 거기서 끝나지 않고 성령의 약속된 성령을 보내주심에 감사합니다. 육신의 열매 맺는 것을 우리가 어느 순간에 자연스럽게 생각하고 누구나 그런다라고 또 타협하거나, 하나님 안일하게 우리의 신앙을 우리가 살아왔습니까? 이제는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함의 소망을 주시옵소서. 단순히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부름이 성령의 충만한 열매를 맺는 가정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렇게 주님을 깊이 만나는 깊은 사랑의 관계 가운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사랑으로 역사하는 놀라운 믿음이 우리 삶 가운데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열매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